교회 언약에 관한 내용을 썼는데 이거 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처음 만난 교회 또 우리 현상교회가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이러한 교회가 가장 좀 이상적인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제가 실체로서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하는 소리 아니고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대로 너희들이 이제 졸업해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참고하면 좋겠다 하는 이제 교회를 현상교회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늘 자랑하고 있는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현상교회 이렇게 저를 모르시는 분도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또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현상가족 여름 수련회 밑에 있는 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2박 3일 이 수련회에 오면서 강사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겁니다. 제가 되게 젊게 보이는데 사실 젊어요. 우리 교수님들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 여전히 절반 정도가 우리 학교에서 같이 모시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역사를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기 전에도 이제 제가 역사 전공을 했거든요. 대학 이후로 이제 역사를 전공으로만 한 게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역사 과목들을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역사, 그것도 가장 가슴 떨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교회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 교회사, 그 지금도 제가 가르치고 있고 연구하고 또 책도 쓰고 있는 그 교회사 토픽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가장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이제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1년 전에 읽고 또 지금 읽고 또 1년 후에 읽고 해마다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가 넓어가면서 말씀에서 깨닫는 은혜가 큰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지금 주어주신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나름대로는 나도 꽤 좀 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또 인간의 구성 역사 가운데서 또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 제가 목표한 이제 목표는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종교개혁 의회혁명, 이것은 사실 그 많은 강의들 가운데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예요. 한 이 강의 준비를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시절부터 이제 청년부에서도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죠. 종교개혁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 6학년 남자반만 한 8년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일학교에서도 계속 똑같이 한 20년 계속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전도사는 이제 중등부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종교개혁의 가장 깊이 있는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는 이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학기도 종교개혁사 한 학기 강의했거든요. 종교개혁사 첫 시간이 되면 지금 제가 지금 서론이 좀 길었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지교에 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길었는데 첫 시간 수업에 딱 들어가면 원래 뭐 해야 되죠? 강의 출석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계획서 설명해야 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30, 40분이 훅 가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학기 전체를 통틀어서 그 수업의 집중도가 제일 높은 시간이 첫 시간입니다. 이 교수 수업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퀄리티, 질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그런 행정적인 걸로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첫 수업 들어오면 그냥 바로 이 강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학기 전체 종교개혁사 강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강의다. 가장 중요한 강의고 이거 이해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조금 느슨하게 좀 좋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레포메이션, 보통 이제 저도 서양 역사 전공을 할 때 서양사 개론책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1학년 입학했을 때 이렇게 두꺼웠어요. 근데 한 챕터, 전체 한 챕터,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첫 페이지가 이렇게 백지로 하얗고 아주 조그만 폰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딱 그 한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딱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 종교개혁 그 한 시대를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한 말씀으로 정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사 과목 가운데 잘 모르는 학생들은 혁명사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뭐 미국 혁명사, 영국 혁명사, 그다음에 뭐 프랑스 혁명사, 러시아 혁명사 다 어느 나라든 혁명을 이제 통과를 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쉬운 과목이 이 혁명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성사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혁명이란 단어를 이제 붙이잖아요. 그거는 남녀노소 정말 그 혁명의 본질적인 그 의미를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 가끔 노벨상 이렇게 수상하는 분들 노벨상 수상했다는 건 사실만 우리가 알지 그분이 발견한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갖고 이제 혁명이라고 안 그래요. 그 상은 줄지 몰라도 우리 모든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거를 이제 보통 역사가들은 이렇게 보통 혁명이라는 단어 잘 안 붙입니다. 적어도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혁명 그러면 뭐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해 수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된 거. 지성 세계의 그 혁명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태양 돈데 이거 뭐 시장에서 고등어 파는 아줌마들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유치원에서도 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처럼 좀 보편적으로 우리의 인식의 사고가 큰 틀이 이제 바뀌는 것 이런 거 이제 혁명이라고 해요. 근데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명으로 분류가 될 때 상식이 바뀐다는 것이죠. 상식이라 했으니 쉽습니다. 종교개혁 한 학기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내가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거 강의 잘못 들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쉽게 내가 섬기는 부서가 유치부면 유치부, 뭐 고등부면 고등부 이 친구들과 그거를 여러분의 언어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상식 이야기를 했으니 좀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준, 여러분 잘 보이세요? 상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죄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죄인이에요. 자, 죄인에게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죄, 은총, 은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글이글 타는 공의.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예. 당연히 이제 간간이 2번 이렇게 소리하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1번, 자연스럽게 이제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준을 조금 높여볼게요. 이게 이제 수준 상식, 그러면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한 중고등부 정도 수준 됩니다.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와서 자기 좋아하는 친구가 예배당을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그 친구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더니 분위기도 우리 현상교회처럼 너무 좋아요. 찬양, 아까 찬양 너무 인상적이었어. 2011년에 못 본 모습 같은데. 굉장히 이제 우렁차게 또 생동감 있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 갖고 찬양을 만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흩어져서 분방 공부합니다. 자, 분방 공부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까 우리 찬양 잘 배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하나님의 의겠어요? 조금 고민되죠.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의 은혜 그랬는데, 그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는 이제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공부는 쉬워요. 지문에 있는 대로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쓰면 점수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잘 못하죠. 안 배웠다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뭐 하면 아직 안 배웠어. 배운 다음에도 잘 모르는데. 가르쳐준 대로만 쓰면 이제 중고등부 공부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죠. 이제는 좀 수준을 아주 좀 높여보겠습니다. 청년부 이상. 자, 하나님의 그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인에게 당연히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죄하는 은혜, 은총이다.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아는데,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자, 이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죄하는 은총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의겠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지금 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요, 정말 꽤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중세의 신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그 중세 신학자들은요, 다 중세 서유럽에서 태어났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태어나면 다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 크리스천이죠. 다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자들이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부지런히 져요. 그러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캐다고리가 여기에 딱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신학자들도 성경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마땅히 먼저 구해야 되는 삶을 안다. 그걸 살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존은 무엇이냐?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제가 왜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종교개혁의 3대 구호, 보통 5대 구호 얘기하는데 늘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잖아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 말한 것으로 아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천주교 안에서 듣는 소리가 이제 은총이에요. 그라티아, 그것도 이제 어느 나라 말 인사말도 되잖아요. 그레이스란 말은 우리가 독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행위를 은혜라고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도 규정을 했던 것이죠. 데이빗 마이어라는 중세 역사가가 있습니다. 교회사가는 아니고 그냥 역사가인데요. 너무 그 책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소개하려고 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Poor Sinning Folk예요. 우리나라 말로 아직 번역은 안 됐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중세사 일반 역사 공부할 때 교과서로 수업 시간에 이제 썼던 책입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Poor 어떻게 번역할까요? 가난한,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죠? 예, 불쌍한. 불쌍한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Sinning Folk. 여러분이 번역한다면 어떻게 책 제목 번역하시겠어요? 불쌍한? 죄짓고 사는? 죄짓고 사는 뭐 사람들이라도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다가온 불교 문화권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딱 맞는 표현이 있어요. 중생들. 예, 딱 그 표현하면 됩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 당시에 교구민들, 일반 민중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 당시에 신자들의 삶, 일반인들의 삶을 볼 때 참 비참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죄의 요소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일반 역사가가 자기의 책 북타이틀로 딱 가져올 때는 일반 역사가들이 볼 때도 중세인들의 삶이 그렇게 이제 만만치 않고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우리 아이들을 이제 미국에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됐고요. 막내가 이제 한 살 때 미국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8년 동안 자랐거든요. 근데 미국이 하나 정말 부러운 게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잘 이렇게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각 조그만 마을에도 다 그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책을 대출하는데 한 번 대출하면 한 50권씩 대출할 수 있고 그것도 한 4개월에서 5개월 이 정도 돼요. 그거를 한 두 번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4,50권을 애 둘 데려가면 그럼 100권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0권 정도를 빌리면 그거를 한두 번 연장하면 1년 내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데 아무 데나 이제 리턴하면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읽었다. 이게 이제 핑계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가면 이제 막 전집제 수십 권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참 부럽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혀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북커버 하나를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해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 선사시대부터 오늘날 현대 과학의 시대까지 수십 권짜리 글을 깨치기 전에 아이들이 보는 그 전집인데요. 거기에 이제 중세시대에 해당하는 북커버가 책 제목이 더 보세요. The Miserable Life of Medieval Peasant. 그러니까 이제 miserable이 뭐예요?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거죠. 중세인의 그 중세 일반 농민들의 삶이 참 비참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림도요 굉장히 좀 사람 같지가 않고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아 이게 저는 좀 충격했어요. 나머지 책 커버는요 다 밝고 행복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글을 깨치기도 전에 뭐 중세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그 시기를 배우기도 전에 아 중세라는 시기에는 이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살았구나. 이런 어떤 선입관을 갖게 된다는 게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오죽하면 일반 역사를 소개하는 일반 책들에서도 중세인들의 삶을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묘사를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산업혁명 이전에 서유럽의 그 삶이라는 것은 사실 물적인 그 삶이 참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설마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14세기 위기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4세기 위기설을 옛날에 이제 세계사 배우셨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패스트가 한번 돌았어요. 패스트가 돌았는데 과장이 아니고요. 정말로 한 세대, 아주 뭐 10년, 20년 안에 인구가 많게 보는 학자는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련해 왔는데 여기서 3분의 1, 4분의 1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다 가족관계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사실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지수는 정말 거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을 거예요. 한번 병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아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일반 이제 경제사 공부하시는 분들께 얘기 들어보면 정말 농사를 이렇게 한 가마 지면 세 가마, 네 가마 이렇게 추수하는 거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올해 농사를 날씨 때문에 망치고 내년에도 망쳤다. 그러면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노약자들은 굶거나 병들어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죽음이 늘 옆에 있고 여자분들 그 제가 어느 통계를 봤더니 중세에 4명 중에 1명은 아기를 낳다가 산모가 죽든지 아기가 죽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 곁에 이제 있었죠. 그리고 전쟁, 패스트 이런 게 이제 같이 오면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물적인 그 삶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이제 역사가가 바라보는 포커스를 맞추는 건 뭐냐면 이들의 영적인 삶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대로 잘 신종하고 믿고 따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 밝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둡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런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뭐 한 1400년 경에 중세 뭐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이제 태어날 때 해피 버스데이 하고 요즘 막 이렇게 우리는 축하하잖아요. 물론 축하하는 기쁨도 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로마 캐톨릭하고는 좀 다르게 중세 로마 캐톨릭은 원죄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좀 미신화된 원죄교리를 가르쳐서 태어날 때 일단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세례를 못 받으면 세례를 못 받고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아기가 유아 사망률 아까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 죽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신부님께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고 나면 유아 세례의 효과는 뭐냐면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를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죄의 효과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유아 세례는 또 그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냥 유아 세례는 그거 하고 효력 상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그 당시에 뭐 밤 1시 2시에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날씨도 안 좋고 게다가 신부님도 또 가까이 없어. 그럼 신부님 모시러 갔다 오는데 급해서 그 사이에 이제 아기 죽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금방 나와서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좀 이어집니다. 캐톨릭에서는요 정말 예외적이죠. 그 산파들에게 정말 일시적이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아기가 막 죽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피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십자가 딱 긋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그리고 아기 죽으면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천주교 신자가 야 우리 천주교는 평신도도 세례 베풀 수 있어. 너희는 그렇게 안 하지? 우리는 평신도에 이런 권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미신화된 그 성례, 미신화된 그 사제의 그 권리가 이제 권한이 이제 일시적으로 그렇게 산파에게 이제 양도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태어나고 죽지 않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다음엔 원죄 효과가 제거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잘 안 들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좀 들고 가겠습니다. 요걸 들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범죄, 자기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 이제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자범죄를 짓는 그 신자들을 향해서 교회가 이제 두 번째 성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해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요, 그 내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가서 이제 고해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하잖아요. 그 고해 신부를 confessor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OR부터 가지고 아 이게 내가 죄를 고하는 사람이 confessor구나. 그게 아니고 그 고해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부를 이제 confessor라고 합니다. confessor에게 갈 때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닭 한 마리 들고 가거나 이렇게 이제 헌금을 내죠. 고해 신부에게 찾아가서 그 준비된 마음을 이제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가서 해야 됩니다.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confession. 그게 이제 고해를 하는 거죠. 고해. 고해를 하면 신부가 그 고해하는 내용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고해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시기로 선언하셨잖아요. 그거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고해 신부가 에고 떼 압소보 이제 라틴어에서는 에고를 안 써도 되죠. 떼 압소보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 I absolv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면하노라.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거를 absolution이라 그래요. 이제 이게 사면 선언 이렇게 얘기하죠. 요걸 들어야 돼요. 요게 이제 성례전적으로 굉장히 파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는 정말 마음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자, 내가 이웃 사람을 사기를 쳐서 이제 100만 원을 부당 이익을 취했는데 양심에 걸려요. 그래서 참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고해 신부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옆에 사람 제가 100만 원 사기 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해 신부가 아유 그래도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죄를 고했으니 참 기특하다. 아이고 때 앞서울보 이렇게 이제 선언했단 말이에요. 사면 선언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100만 원 그 빚증을 안 갚아도 되죠? 질문을 하면 눈을 안 마주치세요. 100만 원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정말 상식적이고 또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가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갚아도 돼, 이런 신학생도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사하셨지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웃에게 손해 입힌 거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서 돈 갚아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해 신부가 듣고 너 언제 사기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럼 가만히 계산하는 거예요. 1년 지났으니까 이자까지 쳐서 150만 원 다음 달까지 갚아. 돈 있어? 돈 없어요. 그럼 뭐 이렇게 몇 개월에 나눠서라도 갚아. 그게 satisfaction입니다. 요거 이제 보속 그래요. 이 보속이란 말은 이제 오늘날도 그대로 쓰고 있고요. 라틴어 satisfactio 그래서 그리스도의 만족할 때도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잠깐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구원론, 여기까지는 교회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러나 교회도 그 죄에 대한 이제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있어요. 그 우리 법에도 보면 치리가 있고 해벌이 있죠. 교회 안에서 막 집사님 두 분이 막 주먹다짐하고 싸웠어요. 이거 도저히 덕이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안이 크면 노예까지 올라가서 이제 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 치리에 대한 또 해벌권도 교회가 가질 수 있고 또 노예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교회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 영역이 서로 침범을 할 때 이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평생 그럼 살아가면서 원칙적으로는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고해 신부에게 와가지고 이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중세 그 로마 캐톨릭의 이제 신자들이 열심히 고해했느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15년 라테난 공의회 때 그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4번 권고상에서 4번은 최소한 우리가 절기 때마다 이렇게 이제 고해를 해야 된다. 그게 싫으면 최소한 이건 컴펄서리, 이거는 의무예요. 모든 캐톨릭 신자들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언제 했냐면 부활절 전에. 보통 부활절 때 이제 그 미사 참여하기 전에 1년에 모든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중세인들이 열심히 한 번 고해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완전하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어 공부할 때 이제 그 사료도 읽고 이제 그런 얘기를 교수님한테 또 재밌게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예를 들어 이제 현산 마을에 고해 신부가 이제 연례 행사로 왔어요. 자, 이제 동네 방송 나오는 거예요. 자, 부활절 전에 우리 고해 신부님 오셨습니다. 다 오셔가지고 고해 성사하세요. 이제 그렇게 돼서 보니까 한 2, 300명이 쭉 줄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캐톨릭에 가면 고해 부스가 있죠. 방음 장치까지 돼 있어서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잘 안 들려요.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거의 19세기 발명품이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본당에서 했어요. 이런 이제 본당에서 뭐 이렇게 또 밀폐된 공간에 이제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덕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서로 눈도 안 쳐다보고 이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당에서 하는 얘기를 뒤에서 이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만 온 게 아니라 그날은 오늘은 고해하는 날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줄 서 있거든요. 실화입니다. 이런 일도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어떤 신심이 두터운 그 어떤 아저씨가 이제 신부님 내가 사실은 이웃집 순이 엄마랑 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뒤에서 바람 났대 그래서 고해하다 말고 멱살 잡혀서 나가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대요. 자, 그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온전한 컨페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연례 행사 가운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붙어 있는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힘듭니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또 다 다르겠죠. 어떤 학자들은 요 고해만 가지고도 이제 책을 썼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재미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정말 제대로 고해 신부 노릇을 하려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검사, 변호사, 판사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고해 신부 역할을 대부분은 이제 대충 하고 살았지만 그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좀 아규먼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뉴얼이 돌아다녔는데 그 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아, 정말 고해 신부 하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이런 샘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제 와서 고해하거든요. 신부님, 사실 제가 요즘 너무 정욕의 문제 때문에 어저께 자유행위를 했어요. 그럼 보통 자유행위를 하면 그거는 화장실 청소 뭐 10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 형량을 내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돈 같은 거야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뭐 욕을 했다거나 남을 미워했다거나 지금같이 어떤 자위행위 혼자만의 어떤 상상 속의 죄 뭐 이런 죄를 고해했을 때는 그거에 맞게 이제 그 satisfaction을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상상했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무엇을 상상했는가? 소녀시대를 상상했으면 이랬으면 오히려 좀 난데 우리 사촌 누나를 상상했으면 이러면 그건 근친상간이잖아요. 그게 실제 현실 세계 속에서 드러났을 경우에는 아까 그냥 상상 속의 미인 아니면 실존하는 사람 또 실존한 사람 가운데서도 가족, 제3자 이게 다 같은 벌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형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해 신부 제대로 하려면 판사의 역할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학자들은 중세인들의 정신세계를 컨트롤하는 것이 중세의 이 로마 캐톨릭이었는데 그거로부터 개인의 해방 뭐 이런 거 가져온 게 이제 종교개혁. 종교개혁 나오면서 이거 폐지시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심성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하는 연구물들도 있어요. 재밌죠? 이러한 내용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고해성사 온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도 신부님 모셔다가 종유성사, 요즘 이제 병자성사라고 그러죠. 그거 이제 병자성사하고 마지막으로 고해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그거 이제 미사도 거기서 이제 드리고 이거 하고 또 이제 기름 바르고 그거 안 하면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비롯된 것이 뭐냐면 이제 연옥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때 온전하지 못한 여태까지 고해,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satisfaction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 또 교회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벌도 있어요. 그런 벌을 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 이런 저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잔벌입니다. 그 남은 벌들을 어디서 치르고 가야 되냐면 이제 연옥에서 치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옥이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크 루프라는 이제 유명한 몇 년 전에 작고 하셨는데 프랑스의 중세 사가가 이제 연옥의 탄생이란 책, 이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거기서는 이제 12세기 말경에 연옥이란 교리를 로마 캐톨릭이 이제 필요에 따라 만들어냈다. 그게 이제 교과서에 실립니다. 예, 그럴 정도로 정설이에요. 근데 이 연옥에서의 그 벌을 치르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환율도 다르고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뭐냐면 지금 지상세계에서 화장실 청소 일주일, 그러면 이제 벌 다 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딱 쓰실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받고, 안 하고 이제 연옥에 갔어요. 그럼 연옥에 가면, 연옥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천천히 가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그 이렇게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7일이 여기로 환산하면 연옥에서는 한 70일, 70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율도 그래요. 그 사기를 쳐가지고 100만원, 그거 여기서 안 갖고 갔어요. 그게 이제 연옥에 가면 한 1000만원, 1억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 고통을 받는 이유를 봤더니 아버지는 사기친 거 지금 연옥에서 지상에서 한 100만원 된 게 이제 1억으로 불었고, 엄마는 화장실 청소 안 하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한 70년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신부님이 그러는 거죠. 여기 기회가 있을 때 잘하자. 여기서 아버지 빚 1억, 여기서 작정원금 100만원 내면 그 아버지 오늘 다 탕감받고 바로 천국에 가셔. 그렇게 실제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머니 화장실 청소 그 70일 뭐 고생해야 되는 거, 여기서 하루 뭐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면 이제 그거 감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설교를 하니까, 교심을 자극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옥교리가 타락하면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의 이제 헌금을 어떻게 보면 갈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치고, 진짜 교회가 사기치는 거죠. 그런 도구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마귀도 좀 도와줬어요. 실제 이제 연옥교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게 십자군 운동 때, 그때 이제 십자군에 참여하면 이 기한적 형벌, 모든 살아가면서 받는 벌은 거기서 이제 다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을 면제부 팔고, 면벌부 팔고, 또 연옥교리로 막 겁주고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베드로 성당 질 때 거기 이제 헌금 또 내게 하기 위해서 연옥교리를 또 막 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순회 부흥사들이죠. 근데 순회 부흥사들을 도와주는 게 실제 사탄이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요. 이러한 간증들이 실제 쏟아졌어요. 사료들에 보면 나와요. 내가 그래서 없는 형편에 100만원, 200만원 마련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연옥의 불구덩이에서 빨리 구해주세요. 그러고 헌금을 냈더니 그 다음날 밤에 환상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상여가 고맙다, 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환상을 본 것 자체는 이제 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인 질서가 어지럽혀질 때 사탄도 이단들도 그렇게 이제 같이 협력을 한다는 것을 좀 역사적으로도 사료적으로도 좀 제가 봤습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그 빈곤의 사이클이 왜 돌아가냐면 죄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내 죄를 만족시키고 그것을 해결시킬 수 있는 의가 이제 결핍된 것이죠. 굳이 비유하자면 일평생 죄 값을 내가 다 치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일평생 마이너스 통장을 다 메꾸지 못하고 이제 연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은 짐을 보통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넘겨주기도 하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의 사이클이 물질적으로도 고달픈데 그들의 영적인 삶 전체도 자기 하나를 천국에 보내지 못하는, 자기 하나를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쌍한 인생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빈곤의 영적인, 육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보고 The Miserable Life라는 이제 이야기가, 평가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삶은 좀 치사스러운 면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말은 중세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중세시대에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적인 생활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교회가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로의 보고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참 그 유치한 개념인데 그 위대한 저도 어떤 면에서는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요, 중세의 신학자들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크르 고프라는 아까 말했던 그 학자는 아퀴나스가 이런 거를 자발적으로 가르쳤다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강의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공로의 보고라는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잉여에 의해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 가는 게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아주 위대한 성인들, 아까 그 사이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말 0.0001%의 성인들이 있어요. 이런 성인들은 정말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고 또 특히 이제 순교자들은 이제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갑니다. 순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근데 이런 순교자들이나 성인들은 100점 만점에 101점, 102점, 103점 이렇게 맞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 같은 사람은 한 뭐 1000점 맞았겠죠. 예수님 한 2만 점 맞고. 그러면 그 100점 맞고 그게 상세 없애지는 게 아니고 101점 맞았으면 1점이 남아요. 103점 맞은 사람은 3점이 남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일종의 보물 박스 그런 게 있다고 이제 가르쳤어요.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가르친 거겠죠. 그러면 천국에 가고도 남는 그러한 잉여의 의를 누가 관리하느냐? 그게 이제 지상의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거기에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잉여의 의를 일반 신자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지혜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교리화 됐습니다. 이 잉여의 의가 교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지혜되는 대표적인 방식이 성물 숭배예요. 이 성물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자석이 한 번 자력을 딱 주고 사라지는 안 그러죠? 계속 자력을 발생시키잖아요? 방사능 물질이 끊임없이 방사능 물질을 발출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특별한 성물은 끊임없이 의의를 계속 발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물을 내가 구입해서 내 소유로 삼으면 이게 이제 나의 의의가 쭉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소유된 것을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그 혜택은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성물이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지역의 일종의 왕이죠. 색소니지의 프레드릭 현이는 성물에 대한 신앙심으로 약 5천 종류의 성물을 모았어요. 그 가운데는 예수께서 태어났을 베들레헴 마을 구위에서 뽑아왔다는 볏짚, 이게 어떻게 썩지 않고 보존됐나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달리셨다는 십자가의 한 조각, 이 예수님 십자가 한 조각은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모으면 큰 대고를 하나 짓는데요. 그 예수께서 유아 시절에 사용하셨다는 기저귀, 마리아 어머니 성 안나의 엄지손가락, 왜 징그럽게 엄지손가락만 하나 따로 돌아다니나 이것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소장했던 성물들은 총 190만 2,202일에 해당하는 면제 효과가 있는 분량이었어요. 만약에 이 프레드릭 현인이 정말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가 받는 이제 형벌이 세티스팩션 할 게 190만 일 이 정도였다면 이 사람은 이 성물 덕분에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이 태어난 프랑스 누아용의 한 성당에도 예수께서 쓰셨다는 가시관 일부와 세례 요한 머리카락 이라는 것을 보관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죠. 얼마 전에 메카에서 스탬피드 그냥 사람 밟혀서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메카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할 때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성인의 코수염이 보관되어 있는 거 있었잖아요. 저도 그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코수염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리로 방탄 유리로 딱 막아놓고 요만큼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 했는데 자기 아이를 그거 공기를 마시게 하려고 코를 갖다가 거기다 막 박더라고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이러한 식의 성물 숭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사가 되겠죠.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비텐베르크 성안에서 5,005개의 성물이 보관돼 있었고 성물 하나에 약 100일의 면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이제 가서 구경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물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중세에 한 나라가 한 나라와 조약을 맺고 왕과 왕이 만나면 서로 자기 나라의 유명한 성물 하나를 선물하는 이러한 관습이 있을 정도였어요. 왕이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성물을 다른 나라 왕에게 선물할 정도면 그건 뭐 값어치로 하면 뭐 수십억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요, 이 프레드릭 현인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왕일 뿐 아니고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삼성가의 재벌 뭐 이렇게 가장 부자 아니겠어요? 이 성물을 5천 정까지 모으는 거는 그 값어치로 따지면 뭐 몇 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배우는 이제 재미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교환학생이 이제 대학교 때 와가지고 그 서양사를 전공하니까 Early Middle Age라는 과목을 한 학기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공하다 보니까 한 짧게 끊어서 중세에서도 아주 초기 중세 한 2, 300년의 역사만 이제 한 학기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이제 여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해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Satisfaction 가운데 그 보석 가운데 최고의 보석은 뭐냐면 아까 순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순교 다음은 성지순례예요. 그 여행 가는 거 좋겠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숨 내놓고 갑니다. 보통 유럽에서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여행하면은 1년의 절반 정도를 그냥 거기에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6개월 정도 중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값어치로 따져 보세요. 얼마나 되나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목숨 걸고 다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이제 웬만한 이 지상에서 받을 벌들은 이제 다 상쇄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그 많은 순례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유명한 성자가 이제 그 이 서유럽의 어느 이제 마을을 이제 통과하게 됐어요. 우리로 하면 이제 김수환 추기경 뭐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 조그만 이제 현산 마을에 김수환 추기경이 통과해서 이제 로마 간다 그러면 이렇게 웰컴 하고 김수환 추기경 이렇게 이제 막 플랜카드 걸고 환영한 거예요. 그날 밤에 마을 회관에서 비밀 회의를 열었어요. 청년들 몇이 모여 가지고 그 성인을 그날 밤에 살해합니다. 그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왜 죽였을까요? 이유와 어떻든 유명한 성인이 죽으면 그 자리가 성지가 돼요. 그리고 그 성인의 시신은 그 성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정말 유명한 성인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죽었다. 그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전 세계로부터 순례객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물을 보여주는 거 공짜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다 입장료 받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부흥하고 활성화됩니다. 마치 평창 올림픽. 사실 올림픽 하면 우리 준비한 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기뻐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주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프레드릭 현인도요. 5천 종류의 성물 모았다. 해마다 한 100개씩 끄집어내서 디스플레이합니다. 그럼 그거 사람들이 와서 돈 내고 봐요. 투자한 정도의 모든 그 비용들은 충분히 다 몇 년 안에 다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을은 전통적으로 유명한 성인의 성물이 있어서 그걸로부터 오는 관광 수입이 수십억 원에 다르는데 마틴 루터가 일어나고 이거 다 쓰레기다! 그거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진리운동으로서 이것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아주 단면적인 말씀만 드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중세에 태어났으면 유명한 관광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정말 이슬람 사람들에게 메카가 있듯이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방문해야 되는 성지가 유명한 성지가 한 네 군데 있어요. 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하나 벌써 떠 있죠. 예루살렘. 거기 성묘교회. 물론 거기 이슬람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순례객이 거기 갑니다. 그 다음 또 어디 있을까요? 예, 로마. 로마도 아주 유명한 성지예요. 로마가 왜 유명한 성지일까요? 거기 이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유명한 성지고 거기에 가면 성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물들의 효과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행을 좀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산티아고 드 컴포스텔라라는 이제 그 스페인 지역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야고보의 유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 이 야고보의 유해의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갖고 리콘퀘스타 그 들어보셨어요? 이슬람 무슬림들하고 막 십자군들이 전쟁할 때 효력을 많이 효험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지입니다. 여기에 전 유럽인들이요 때를 지어서 이렇게 순례를 하는 거예요. 산티아고 드 컴포스텔라하고 로마하고 예루살렘 가만히 보니까 다 대륙이죠. 영국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사람들만 뺏기고 우리나라는 아무도 안 오네. 1170년에 베켓이라는 주교가 켄터베리 주교였는데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친구가 왕이 됐어요. 헨리 2세예요. 서로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헨리 2세의 자녀들을 거의 베켓 주교가 키우자 주피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보다 그 주교도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과서 예전에 이제 세계사 보다 보면 속공과 교권의 막 싸움 이런 거 있죠. 그런 정치적인 싸움에 헨리 2세가 욱하는 마음에 자기 친구를 친구지만 자객을 보내서 그냥 예배당 안에서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문이 다 나고 자기도 양심에 가책이 돼서 맨발 벗고 가서 막 참회했거든요. 그 유명한 성지가 됩니다. 거기가 이제 베켓 주교. 켄터베리에 이제 여기도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됩니다. 12세기에 합류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세 유럽에 태어났으면 요 네 군데 중에 이제 한 번은 일평생 한번 가보는 게 이제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명한 관광지가 되니까 이 관광 상품이 이제 개발이 되겠죠. 어느 지역에서 오든 그 지역에 가서 왜 가겠어요? 가가지고 이 땅에서 진 죄값 다 치르려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몇만 년 되는 거 세트팩션 그 효과를 다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만 가면 할 수 있다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를 가는 길가에 우리나라로 하면 작은 암자들. 아까 왜 그 엄지손가락 따로 돌아다니나 이거 말씀드렸죠. 그렇게 성물 숭배가 그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이제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유명한 성인이 하나 죽잖아요. 그 시체가 남아나질 않아요. 이후에 어떻든 어쨌든 발가락 하나라도 내가 끊어와서 이게 그 마더 테레사 발가락이다 그러면 코스염 하나 뽑는데도 그렇게 많이 가는데 사람들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신이 남아나질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성물들을 전시해 놓는 암자들이 생기는데 1520년경에 어떤 학자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서유럽 전역에 18,970개 정도의 암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성지 순례를 하겠다. 그래서 답사를 자면서 아 여기서 예를 들어 뭐 한 만 년을 감면받는다 그러면 가는 길에 뭐 한 5천 년 뭐 이렇게 이제 암자 들리면서 물론 다 비용을 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광 상품이 개발된 거예요. 그 994년에 죽은 돌아가신 시게릭이라는 이제 켄터베리 대주교가 있어요. 990년경에 켄터베리 대주교가 됐는데 가면 이제 로마에 가서 신고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지한 사람인지 이름이 시게릭 더 시리어스예요. 요즘 무슨 개그 거기서 뭐 진짜 진지한 사람이 시리어스한 사람. 시게릭 더 시리어스가 여기서부터 그 걸어서 로마까지 가는데 하루에 20km씩 걸어서 79일 만에 갑니다. 거기서 한 2주 머물고 또한 85일 정도 걸려서 이제 돌아와요. 다 계산해 보면 1년 중에 절반을 이제 거기 쓰는 거죠. 그거를 이제 걸어가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저도 대학교 때 이제 배낭여행을 해서 그 어느 날 주일날 오전 한 9시 몇 분경에 로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오 미사에 그 바티칸 거기서 미사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여름 그때 8월.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배드리기 한 미사드리기 한 15분 전 되면 깡패같이 생긴 거기 이렇게 성직자들이 나와가지고 관광객들 다 내쫓아요. 관광객 구분하는 거 되게 쉬워요. 선글라스, 반바지. 선글라스, 반바지 다 내쫓으면 나머지는 이제 세계 각곳에서 온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 남죠. 저는 미리 그 정보를 알고 가서 그 더운데, 요즘처럼 더운데 긴 바지에 이제 미사드리는 그런 비슷한 복장에서 이제 전 통과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앉아있어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수녀님들인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발을 보니까 다 코끼리발 같아요. 맨발로 수련한 거예요. 맨발로 며칠을 걸어왔는지 어쨌든 여기까지 로마까지 걸어왔는데 이 발이 이렇게 이만큼 두꺼운 다 그 굳은 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소수긴 하지만 그런 좀 미신적으로 이런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게릭다 시리에서 가면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일기를 써가지고요. 이 사람이 실제 걸어간 루트가 지금까지도 그거 루트를 따라서 이제 관광 이렇게 이제 루트가 상품이 이제 개발된 것들도 있어요. 이 미신의 원인은 뭐냐면 단연코 성경이 봉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인들은요 일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을 한번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도 교회가 이미 성경을 충분히 읽고 마치 동의보감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경을 완벽히 해석하고 필요한 영혼의 약을 개발해서 너희에게 시혜하니까 그 미사죠. 너희는 그 혜택만 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아예 심어줬어요. 근데 이제 중세에 웬만한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은요, 다 성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 피터 왈도라는 사람은요, 프랑스 리옹의 아주 대부호였어요. 큰 상인이었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 캐톨릭의 어떤 이런 미신적인 행태들이나 그 다음에 일곱 개의 성례 이런 거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경을 자국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자국말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쪽복음을 번역하고 그거를 열심히 설교했거든요. 교황청에서 처음엔 기특하다 생각하다가 이들의 메시지가 교회의 비성경적인 행태들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이제 이단, 그 무리들을 다 이단으로 몰아서 이제 아주 처형을 하는데 피터 왈도파에 대한 처형의 규모가 유대인 600만 학살한 것처럼 물론 한 200년에 걸쳐서 그랬어요. 한 200년에 걸쳐서 뭐 100만, 많이 본 학자는 200만 막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렇게 아주 전 유럽에 걸쳐서 조직적인 그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이 피터 왈도를 정죄하는 게 1215년이었고 그다음에 카운슬 오브 발렌시아에서 피터 왈도를 이제 이단시하면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성경을 번역하거나 그거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자를 다 이단과 같이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습죠. 교회가 일반 성도가 성경을 소유하고 그거를 읽고 배포하는 행위 이것을 처벌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성경은 자국어로 번역되는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핑계로는 이단을 막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교회가 성경을 금서 조치한 겁니다. 마치 우리 군사 정권 때 마크스 엥겔스 저서를 갖고만 다녀도 정경한테 끌려갔거든요. 이렇게 소지품 검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렇게 했죠. 오늘날 개신교가 하도 이걸 갖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그 조직적인 탄압이 이루어진 걸 볼 때 분명히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 맞고요. 물론 약간 이견이 있어요. 그게 뭐 플로렌스의 카운슬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어쨌든 카운슬 오브 발렌시아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클리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옥스퍼드의 대단한 학자죠. 이 옥스퍼드의 학자가 불가타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학생들을 놓고 가르쳤어요. 로마 캐톨릭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과는 무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이제 롤라드 운동의 이제 주역들이 됩니다. 이들이 위클리프 성경, 영어 성경을 쪽복음하게 번역한 걸 가지고 가가호 방문 전도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그 종교개혁의 씨를 뿌려두게 되죠. 그 위클리프의 클래스에 아주 그 똑똑한 유학생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얀 후스입니다. 체코에서부터 온 유학생인데 아주 똘똘했어요. 위클리프의 사상을 그대로 본국에 가져가서 종교개혁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회개혁 사상이죠. 그 후스를 불러다가 이제 화형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왈더나 위클리프나 얀 후스가 여러분 그 종교개혁지 탐방을 해서 이제 모름스에 가면 이렇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들고 있고 그 사보넬레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종교개혁가요. 그 네 명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앞서서 이렇게 설파했던 사람, 성경적인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서 직접 찍어온 거예요. 2014년에 우리 종교개혁지 탐방 우리 교수님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성경이 봉쇄된 성경 말씀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이 일반 성도의 가슴에 심겨지질 않으니까 이들에게 종교적인 열정은 있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미신적인 방향으로 이제 표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신하면 이제 이거 대표적으로 부적을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런 거 집에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죠. 이게 좀 사이비 부적이에요. 저는 이 부적을 어디서 얻었냐면 인터넷에 있어요. 요즘은 부적도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인터넷 접속해가지고요. 요거 한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여기 돈은 안 냈어요. 그냥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돈을 주고 결제하고 사면요. 칼라 프린터가 있으면 그걸로 출력하면 돼요. 그러니 참 이 미신도 굉장히 과학 문명의 혜택을 잇는 것 같습니다. 좀 사이비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부적은요. 이렇게 그 뜻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 한자로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단서가 좀 있죠. 이거 무슨 부적 같아요? 힌트 드리면 20대 그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답니다. 이 부적 사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그, 여기 이제 힌트가 있죠. 통심화정.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이해를 하겠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 꼭 딴 사람 좋아하잖아요. 거의 이게 이제 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부적을 사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 있죠. 그럼 이제 소비자층이 그렇게 20대만 있는 게 아니고 40대, 50대 성인들도 많이 산대요. 그럼 왜 그러냐면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 이걸 사면 배우자의 부정을 예방 내지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여자가 떨어져 나가고 남편의 마음이 이제 저에게 돌아오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 3만 원에 엄청난 사실 이제 혜택을 얻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부적이라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해서 옥편을 피고 막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조금 단서가 있으면 이제 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작은 대가겠죠. 그 결과에 비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거에 대한 효험만 보면 돼요. 이게 미신 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려는 태도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채도사로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 있는데 어디를 갈까요?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있는데 어디를 선택할까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인데 누구랑 결혼할까요? 그 부채도사가 복채받고 B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B라는 직장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한 1년 만에 쫓겨났어. 그럼 쫓겨나면서 뭐라 그래요? 누굴 욕해요? 그 부채도사 욕하잖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1년 동안 나의 삶은 카운트하지 않아요. 내가 그 직장에 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내가 장사를 하면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하면서 세금 안 떼먹고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했는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중요해요. 그리고 결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순전히 그 부채도사가 A라고 했기 때문에 B에 투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말로만 듣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 집안의 하나님을 신을 만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만났으면 모든 게 해결돼야 돼요. A든지 B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 그런 심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론 최종적인 결론은 약속해 주시죠. 너를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근데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시죠. 빚어가시죠.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든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사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고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미신 종교와는 궁극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감기약을 살 때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감기약 어떤 게 좋아요? 추천을 받아서 사가지고 감기약 그 디렉션 잘 읽지 않습니다. 그냥 한 알 먹어요, 두 알 먹어요. 이 정도 확인하고 먹죠. 여러분 감기약을 사왔는데 100ml 이게 가루약이 아니라 액체네 염산 트리플리딘 이게 뭐야 항히스타민제잖아. 그러니까 아마 뭐 콧물이나 뭐 이렇게 재채기 이런 사람들이 이거 먹는 거겠구나. 첨가제 보존제 이거 들어갔네. 이거 들어간 거 보니까 뭐 맛있는 설탕 넣고 뭐 이렇게 좀 방부제 넣고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애들 먹는 시럽 아닌가? 뭐 이런 정도 이제 생각하면 중세에는 이제 성직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저희를 담당했던 구역장 부부가 다 약사셨어요. 저희 집에 이제 기숙사 방에 놀러 와가지고 저를 지도하셨던 청년부 목사님의 사모님이 약사셨거든요.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상혁이 이렇게 그 미국 간다니까 그 이렇게 1년치 먹을 약을 이만큼 사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들고 갔어요.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 좀 알겠지만 미국 감기약 잘 안 들어요. 워낙 우리나라가 독한 약이 많아서 그런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사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절반 버려야 된대요. 약사분이 제일 먼저 보는 거 뭐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서 약간 말씀드릴게요. 유효기간 보시던데요. 딱 보고 유효기간 지나면 가차없이 버리고 왜냐하면 그 독이 된대나? 그래서 이제 그분 간 다음에 다시 다 주워왔죠. 약이 얼마나 아까운. 근데 이제 중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당에 와서 성만찬을 대할 때 교회에 이런 태도를 접하게 됩니다. 너희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너희의 병이 치료되는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지 너희는 몰라도 된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 몰라도 돼. 그것을 완벽히 아는 교회가 그 레시피대로 완벽한 약을 제조해서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는 그걸 먹고 단지 효과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 교인들이 예배당 와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성만찬에서 시해되는 그렇게 배병되는 그 떡을 먹으면 정말 내 죄도 사함받고 몸의 병도 이렇게 치료된다. 이러한 어떤 미신적인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원래 이 사요론이라는 것은 교회론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익하게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이 도나티스트 논쟁 때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에서 베푸는 성례는 그 성례를 베푸는 성직자의 자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례를 베풀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효하게 하신다 이 도구로 쓰였는데 이게 화채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잘못 오용될 때는 마치 지금 감기약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그냥 완벽하게 교회에서 제조된 그 하나님의 살을 떡을 내가 먹으면 그 효과를 본다. 저절로 죄의 사함도 받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의 질병도 낫는다. 뭐 이렇게 이제 미신화된 하나의 이제 교리로서 활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해본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예요. 루터는 이제 내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루터는 진지한 사람입니다. 루터에 대한 음해가 많이 있지만 루터는 훌륭한 성경신학자요. 또 몽크로서도 정말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루터가 고해송사를 할 때 아무리 적어도 2시간 이상씩 늘했고 길 때는 6시간씩 했대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고해 신부 루터, 아유 나 오늘 죽었다. 루터가 와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데 6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해 신부가 너무 견디다 못해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죄 같은 죄 좀 지어와라.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날 루터가 자기 일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아차 6시간이나 고해를 했는데도 내 기억에서 빠져나갔던 소시지에 죄가 있더라. 그래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해성사도 하면서 이 카톨릭의 가르친 대로 다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죄사함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루터의 멘토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 마지막 한수가 뭐라고요? 이 성지순례 거기 가면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1510년에 출장을 보냅니다. 업무를 줘서 로마에 출장을 보냈는데 출장 간 그 장면, 영화 속의 장면인데 한 5분 정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화면이 프리즈 됐어요. 요즘도 그런데 로마에 가면 좀 범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매치기도 많고. 근데 이제 상상했던 로마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사기꾼도 많고 거지도 많고 그 당시 이제 루터가 이렇게 기록에 남겼고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매음굴이 많았는데 성직자 전용 매음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뭐 목사 전용 뭐 이런 거는 간판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엔 당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물 숭배 뭐 이러한 그 상품도 실제 많이 있었고 웃기죠. 바울이 많이 아팠다고 바울 저걸 사면은 몸이 낫는데 짧은 장면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들을 담았는데. 그 당시 이제 교황권은 이렇게 이제 세속 권력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순례객들 보세요. 자, 입장료 내고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제 짧게 짧게 한 번만 봐도 여기서는 조금 이제 실력이 센 거예요. 한 500년 정도 감면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거를 소유하면 아마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질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유명한 빌라도 계단이죠. 여기 이제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는 그 계단입니다. 루터가 볼 때 아 이건 아니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복선이 있습니다. 예, 저걸 꾸기죠. 그래서 이제 에어프루트에 있는 이제 그 수도원에 그 루터의 이제 선임자가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여기에 이제 로마에 갔다 오면 그래도 이제 루터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전혀 오히려 더 악화된 거예요. 모든 로마 캐톨릭의 어떤 이러한 그 미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더 큰 회의를 품게 됐어요. 그때 이제 루터에게 추천해 준 것이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이제 교수 자리입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은 1502년에 세워졌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포항공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프레드릭 견인이 왕이자 권력자거든요. 그 사람 꿈이 내 영지에 뭐 하버드, 예일 같은 그런 좋은 대학 하나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신생 대학이죠. 비텐베르그 대학을 만들고 돈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아무나 소유 못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성경의 값어치 뭐 이런 것도 사실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기록에 보면요. 1520년, 22년경에 루터의 그 신약 성경이 얼마에 거래됐냐면 360페니에 거래됐는데 그게 노동자, 블루칼라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 한 권이 지금 1년치 임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2천, 3천 이렇게 계산해도 꽤 비싼 거죠? 신약 성경만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게 불과 수년 전 가격의 20분의 1 가격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텐베르그의 활판 인쇄술이 쫙 퍼지면서 그만큼 성경의 보급, 그 가격이 단가가 낮아진 거거든요. 낮아진 것도 수천이니 성경 하나를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오늘날 예배당 하나를 이제 봉헌하는 이런 어떤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생 대학에 이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찾아간 곳이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이제 교수직 수락입니다. 거기 가서 참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셨죠. 1513년에 도착했는데 13년부터 15년 동안 여러분 그 연표 보시면 시편 강해를 합니다. 시편 강해 한 다음에 15년에서 16년에 로마서를 강해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16년부터 17년, 겨울 학기니까 17년까지 걸쳐 있어요. 그리고 17년에 히브리서 강해를 하다가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거예요. 그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다 기독론적이고 정말 복음의 에기스가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갖고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정말 종교개혁의 성경적인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신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just,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우리가 이제 이건 다 알죠.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보다 더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던 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일평생 그 고생하는 것을 루터가 몸소 경험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고행과 금식과 신비체험도 온갖 신비체험 다 했습니다. 루터가 공부도 무지무지 열심히 했죠.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도 정말 만족시킬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인데 어떻게 그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센텐스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것 자체가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시편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루터에게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편 32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아까 똑같이 제가 퀴즈 낸 것처럼 주의 은혜겠습니까? 공의겠습니까? 마땅히 나를 구원해내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쓰여질 법한데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 이건 미스프린트겠지? 원문을 찾아봤는데 그대로예요. 이상하다. 이러한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2절. 주의 의로, 은혜가 아니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을 발견하는 단초는 어디서 마련됐냐면 시편 강해에서 마련됐어요. 자, 이 시편에서 이 화두를 가지고 로마서 본문을 읽다가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강의의 절정이면서 금방 파국이 이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시대가 발견되는 종교개혁기를 여는 큰 폭탄이 터졌는데 최초의 핵분열 현장, 전자현미경 단계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로마서 속의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불의한 죄인을 처벌하는 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흠없는 수도사였으나 그럼에도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심한 내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고행이나 보석 행위가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린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죄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밀하게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며 그분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본문의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마침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바로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의인들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즉 이것은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받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칭의의 의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제 앞에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의를 한때 제 가슴 속에 품었던 미움이 아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 아버지가 큰 사업을 이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사업체에 회사 고문 변호사가 찾아온 거예요. 도련님, 아버지가 크게 사업하신 거 아시죠? 근데 그 사업이 사실 남의 돈 빌려다가 하신 거 아시죠?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한 200억 정도 빚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게 도련님 갚으셔야 돼요. 야, 여태까지 20대 압구정의 오렌지족으로 살다가 정신이 번쩍 나게 됐어요. 내가 이거 갚지 못하면 내 자손, 내 이 그 뭐 아들 며느리에게까지 물려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열심히 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한 50억 갚았어요. 150억 남아있어요. 그게 마음이 큰 무거운 짐이 돼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 빚을 같이 넘기게 됐으니 어떡해요. 그 호호 할아버지가 된 변호사가 막 찾아왔어요. 도련님, 저를 죽여주세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200억이 가만 보니까 빚이 아니라 유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워낙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웃지도 않으시죠?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 중세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죄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무상으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가 그거를 딱 걸어 잠그고 이 하나님의 의를 빚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아라. 이래니 크게 사기를 당한 것이죠.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방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거저 주신 거예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건 실화예요. 우리 둘째가 이제 그 좀 말썽을 많이 펴요. 이제 이 설교를 이제 안 듣기를 원하는데 얘가 되게 사고를 좀 많이 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강도사 인허받으러 유학 중에 잠깐 한국에 방문했는데 저희 이제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좀 부자 친구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우리 아이가 교회 예배당 오는 날 상처를 받았어요. 오자마자 만난 첫 애가 너 닌텐도 있어? 그래서 닌텐도 여러분 알아요? 요즘 포켓몬 뭐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유명해지기도 했죠. 그 옛날 그런 닌텐도 게임. 그 닌텐도 없는 애하고 난 얘기를 안 할 거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데 할아버지가 계신 장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 사실 무서운 할아버지인데 자녀들한테는 그런 거 이렇게 함부로 안 사주는 분인데 손주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지신 거예요. 너무 그냥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닌텐도 사러 가자 해서 그 다음날 제가 사실 한국에 나오면서 너 게임기 사면 안 돼 그거 한번 다짐 받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영악하죠. 할아버지한테 직접 구해서 할아버지가 가서 사주셨어요. 근데 이제 얘가 그러니까 꿈에 그리던 그거 어떻게 혼자만 사줬겠어요. 그러니까 형 거에 그 이제 두 개를 샀죠. 근데 얘가 첫날 그거 갖고 막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거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요. 그 얼굴이 밝질 않아요. 알고 봤더니 껌을 먹다가 껌이 닌텐도에 붙었는데 그건 괜찮어. 지가 그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화장실에다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놀지도 못하고 망가졌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서비스를 받아서 어떻게 우여곡절이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 상상하는 거예요. 그 우리 둘째가 자기 형의 핸드폰을 그런 식으로 물에다 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형이 동생을 살려두겠습니까? 이건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죠. 아빠 된 자로서 이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죠. 큰 놈 일로 와. 둘째 놈 일로 와. 그래 놓고 야, 동생이 이 뭐 핸드폰이 뭐라고 이게 동생을 그렇게 쥐잡듯 잡냐. 너 동생 용서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빠의 권위로 할 수 있죠. 그럼 뭐 하겠죠. 허그해.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껴안으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다짐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 둘째 성준이가 마음이 편할까요? 아빠 앞에서야 난 살았다 그러지만 아빠만 없으면 형 슬슬 피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아빠가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놈 일로 와! 둘째 놈 일로 와! 너 뭐 갤럭시 원 그거 이거 다 망가진 거? 그 아빠가 너 야단은 치겠죠. 너 형 거를 왜 그랬어? 그리고 너 큰놈 일로 와!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최신 뭐 갤럭시 뭐 세븐 노트 뭐 이걸로 바꿔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둘째가 아마 당당할걸요? 내가 오히려 그렇게 해서 형 새거 생겼잖아? 죄를 탕감하는 것도 정말 큰 은혜죠. 성경에 분명히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깔끔한 용서는 뭐냐면 죗값 빚을 진 사람에게 돈을 줘서 빚을 갚게 하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빚졌으면 아버지가 불러다가 형제 사이에 뭐 사업한다고 돈 빌릴 수 있잖아요. 싸우는 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불러다가 얼마 빚졌는데 뭐 1억 그러면 똑같이 10억 내가 유산 내가 미리 준다. 10억 10억 그래서 너 갚어. 이렇게 되면 깔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의 그 죗값을 치르는 방식이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두 번째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빚진 자에게 돈을 주셔서 빚을 갚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결핍된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무상으로 주셔서 그 죗값을 다 갚고 남는 걸로 인조이, 세상 인조이하고 살아라. 근데 그거를 교회가 갖고 사기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잉여의 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의로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이렇게 되고 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을까? 똑같은 비유죠. 빚을 진 자에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처음 퀴즈로 돌아가 볼게요. 수준 안 바뀌었어요. 상식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겠습니까? 약 1시간 반 만에 중세 500년의 사고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한번 맛보게 해드리려고 이 강의를 마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이 상식으로 바뀌는 거죠. 아, 왜 이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콜럼버스 달걀, 그거죠? 일어나고 나면 아,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미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의 상식은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외부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그 강의를 마치면 분명히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 그럼 종교개혁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설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설교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신학생 중에 그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정리한 사람, 교부는 어거스티누스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별명이 있어요. 은혜의 신학자예요. 정말 기독교에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정말 모든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기독교의 독특한 하나님의 은총론을 아주 심도 있게 정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으로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종교개혁기는 하나님의 의의 발견과 더불어서 새롭게 펼쳐진 것은 이제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은혜의 복음 안에 계시된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증법적으로 의와 은혜의 사이가 점점 관계가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내일 아침에 이제 연속해서 솔라 스크립트라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되어 있던 율법과 복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복음 안에 계시해 주셔서 정말 인간으로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참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일평생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감히 영광을 위한 삶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거저주시고 또한 그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이 소자에게 베푸는 단 하나의 선행도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카운트하는 그러한 카운트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복음을 참으로 저희에게 거저주시고 또한 저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 세상의 무심령들에게 거저 나누어줄 수 있는 참으로 능력의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이 복음을 부지런히 나누며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의 일평생의 삶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강의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가 정말 더해지면서 하나님께 저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